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아멘. 8절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성탄절이 바로 어제 있었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까지는 뭐 10일 남았다, 6일 남았다, 뭐 5일 남았다 했는데 이제 하루 지났다, 이틀 지났다, 3일 지났다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이 토요일이라 토요일 다음에 또 주일이 있다 보니까 좋은 점이 있고 또 안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점은 은혜를 계속 받아서 좋고 안 좋은 점은 자주 나와야 돼서 안 좋고 내년 성탄절은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주일이에요?
아쉽죠. 평일이 됐어야 되는데 노는 날이 없어지면서 주일에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됐습니다. 좋으세요? 나쁘세요? 휴일이 하나 없어지니까. 네. 근데 예배를 한 번 드리니까 예배 한 번 드리니까 좋지만 또 휴일 하나 없어져서 별로 안 좋게 됐습니다. 그 어제 성탄절에는 그냥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뭐 다니고 돌아다니고 그랬는지 뭐 교통도 많이 막히고 또 분주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성탄절 지나가면 이제 또 신년이 다가오는데 신년도 금요일 또 하는데 뭐 휴일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이제 우리가 성탄절 지내고 다시 주일에 모였습니다. 근데 어떨까요? 우리가 또 오늘 보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성탄절, 온 그 세계가 떠들썩한 TV에서도 하루 종일 성탄절에 뭐 했는지 성탄절에 교회에서는 뭐 하는지 뭐 절에서는 뭐 하는지 천주교에서는 뭐 하는지 그냥 떠들썩하게 해서 모든 분위기가 성탄절로 바뀌는 그 대대적인 성탄절이 끝난 다음에 주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탄절만 한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성탄절보다 좀 별로 좀 시들한 의미가 있을까요? 어제는 진짜 아주 뭐 아이들도 북적이고 또 손님도 오고 부모도 오고 그래서 얼마나 풍성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또 오늘 보니까 아이들도 지쳐서 또 못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또 우리 주일 예배에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또 뭔가 다른 사정으로 인해 또 못 나오는 사람들 있고 참 이상하죠? 성탄절이 끝나고 다음에 주일인데 그 주일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더 빛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주일은 그냥 그 성탄의 빛에 가려서 의미가 좀 바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일이 더 빛납니까? 아니면은 주일은 좀 약합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일출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실제로 보신 적이 있으세요?
맞습니다.
예전에 동해 사실 때 뭐 나가면 그냥 일출이네. 저는 일출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보려고 할 때마다 제가 딱 나가면 뜬다 그러면 어디 하다 보면 구름이 많이 끼니까 벌써 그 위에 떠올라 있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태양이 그 바다 밑에서 저도 이제 TV로만 보는데 그리고 또 글로만 읽었는데 바다 밑에서 그 얼굴을 살짝 내미는 거를 진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의 말은 태양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저는 실감을 잘 못하겠는데 태양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얼굴을 빼꼼하고 내미는 태양. 그 태양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운지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태양은 못 보고 그냥 떠있는 태양. 늘 보는 그 태양. 너무 익숙한 태양. 그 태양을 보는 것입니다. 성탄절과 주일의 은혜도 딱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에겐 성탄절은 어둠 속에서 그리고 암흑 속에서 기다렸다 예수님 오신다 마치 다섯처녀처럼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언제 오시나 이제 오신다 그리고 날짜가 딱 돼서 오셔서 야 오셨다 오셨다 오늘이 오신 날이다. 그래서 그 의미를 정말 기쁨으로 크게 만끽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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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셔 어디 오셔 오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오시는 것 같기도 하고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그걸 그냥 머리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출을 장면을 봤던지 혹은 보지 않았던지 동일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대낮과 같이 환해졌습니다. 그게 동일한 점입니다. 우리가 혹 성탄의 그 기쁨과 암흑 속에서 정말 태어나신 그 예수님에 집중을 해서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 나오심을 보아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혹은 뭐 직장 문제로 혹은 학교 문제로 혹은 군대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그것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하튼 동일하게 느끼는 것은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추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렇게 태양이 밝게 비추고 있지만 여전히 그 태양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하나님의 햇살이 이렇게 찬란하게 비추고 있는데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드라큘라처럼 마치 귀신처럼 빛을 싫어하는 그 악의 무리들처럼 아 빛은 싫어 나는 더 음침한 곳으로 들어가야지 하고 더 지하로 그 빛으로부터 피해서 빛은 났지만 빛은 보이지만 그러나 그 여전히 어두움을 찾아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빛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들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죠.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못 깨닫는 어떤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지금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빛을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관심은 처음에는 그 떠오르는 태양, 그 태양을 보는 그 일출 장면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출을 보았던 보지 못했던 저도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보았던 보지 못했던 그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야 결국은 태양이 이렇게 뜨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밝은 세상에 사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밝아진 모습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일출을 그렇게 보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것 중에 한 경험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갔어요.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새벽부터 때는 뭐 다 단체 생활이니까 그저 이제 그 여관에서 이제 그 아이 여관을 통째로 빌려서 온 학생들이 하룻밤을 자고 자지 않는다고 그냥 몽둥이를 때려가면서 선생님이 재우고 그다음에 이제 새벽에 또 몽둥이를 때려가면서 깨운 거예요. 막 졸다가 일어나서 막 버스에 이렇게 실려가서 막 어딘지 모르게 한참을 가서 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거기가 불국사가 있는 그 불국사가 있고 석굴암이 있는 거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졸린 눈으로 이렇게 보는데 또 그때도 또 해가 구름이 많으니까 하여튼 못 봤어요. 근데 하여튼 떴습니다. 야, 떴다 떴다 야 저게 떴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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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저 멀리 이렇게 동그란 게 하나 조그만 게 하나 야 저게 뭐야 근데 하여튼 떴어요. 뜨고 나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야 우리가 밤새 달려온 길이 바로 여기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석굴암이 있고 불국사가 있는 곳은 평지가 아니에요. 거기가 산이더라고. 산이에요. 산. 높은 산이었던 거예요. 그걸 밤에는 몰랐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고 밤에는 그냥 따라가는데 뭐 주변이 뭐 보일 게 뭡니까? 그런데 빛이 다 비치고 나니까 야 우리가 높은 산에 서 있구나. 그리고 저 멀리는 동해 바다가 보이는구나. 그 위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빛이 우리의 삶을 조명을 해줍니다. 네가 왜 이런 삶을 살았는지 아느냐? 네가 왜 여기에 있는 줄 아느냐? 네가 왜 그 직업을 가졌는지 아느냐? 네가 왜 그 사람과 결혼했는지 아느냐? 네가 왜 이 교회에 나와 있는지 아느냐? 처음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2010년도 왜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살았고 조바심을 갖고 살았고 두려워하며 살았고 미워하며 살았고 정신없이 막 왔는데 하나님의 빛을 딱 만끽하니까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았구나. 그 빛이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답니다. 거기에는 정말 힘들 때가 있었고 어려울 때가 있었고 그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는데 거기에는 발자국이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찍혀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꿈속에서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하나님, 저 발자국 두 개는 누구 발자국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는 너의 발자국이고 하나는 내 발자국이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그 모든 시간에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그리고 괴로웠던 시기에는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그렇게 힘들 때에는 저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혼자 계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가 계신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갔느니라. 그 발자국이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2010년도 이제 뭐 뉴스에서도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막 보여주고 뭐 한 해 또 있었던 사건 사고를 막 보여주는데 우리의 기억 속에도 주마등처럼 올 한 해가 휙 지나갑니다. 저도 연초에 그 사진이 아직도 있어요. 연말에 2009년도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 예인이랑 지인이랑 사진을 쫙 찍고 내년에는 무사히 잘 가야 할 텐데 내년에는 무사히 돌아가야 할 텐데 그때 찍은 사진이 있고 그리고 연초부터 1월에 뭐 이제 그를 짐을 붙이고 돌리고 그리고 이사를 하고 그리고 또 2월에 도착을 하고 집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그리고 또 와서 또 교회를 하고 3월, 4월, 5월, 6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참 깨닫습니다. 그리고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업고 가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함께 하셨구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안 그랬으면 그냥 놔버리고 싶었을 텐데. 안 그랬으면 그냥 포기하고 싶었을 텐데. 정말 그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 빛이 단지 우리들에게 비추어서 주변을 바라보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밝게만 하는 조명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능력도 있었냐면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그냥 아 이게 참 밝구나라는 것만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빛으로 살아가는 이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그 빛으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조명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왜 이러한 삶을 살았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그래서 그 생명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일어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기능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 5, 6년 전인가 저는 정말 교회 하다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잊어버렸어요. 그때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하여튼 뭔 일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아내랑 막 대판 싸웠습니다. 엄청 싸웠어요. 그리고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다 까먹었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얘 나 교회 그만할래. 야 이제 주일 되면 내가 성도님들한테 저 그만하겠습니다 얘기하고 자 이제 다들 가고 싶은 교회 가십시오. 자 원하는 교회로 다 흩어져 가십시오. 이제 우리 교회는 문 닫을 겁니다. 라고 말해야지. 그리고 그를 제가 제 아내한테도 공언을 했어요. 봐라 내가 꼭 그렇게 한다. 주일에 내가 꼭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속이 너무너무 쓰린 거예요. 속이 너무너무 괴로워. 그래서 무작정 집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헤맸어요. 제가 그랬던 때가 있더니까요. 거리를 헤맸어요. 주님, 저는 이제 어떻게 삽니까? 제가 이렇게 그냥 절망이 되고 낙심이 돼서 이걸 다 그만두기로 했으니 제가 이제는 무슨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이 발단이 뭔지 기억도 안 나요. 하여튼 그랬어요. 그렇게 막 정처 없이 이 동네를 헤매다가 교회 가서 한번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왜 그런 생각이 나는지? 그래도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께 한번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들어온 겁니다. 이 교회가 있을 때니까 이 교회에게 들어왔어요. 위에는 그때 막 뭐 이삿짐 센터 있고 막 그럴 때였는데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앉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렇게 눈물이 나요.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죠? 제 괴로움을 아시죠? 막 그냥 교회 와서 한참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참 울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거리에서는 느낄 수 없었는데 교회 와서 한참 울고 나서 하나님 저는 이제 어쩌면 좋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가까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힘이 나요. 이상하게 그 전까지는 정말 죽고 싶고 괴롭고 다 때려치고 막 다 끝장내고 싶은 것 같고 그냥 이제 거의 이제 이 에너지가 다 다됐다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옆에 계시니까 하나님 옆에 계시는 걸 느끼니까 이상하게 생명이 막 샘솟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배터리가 다 된 그 선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배터리가 다 된 에너자이저가 이제는 못 움직일 때 배터리를 다시 탁 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함께 산에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원합니다. 하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리고 그 생명이 바로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고 힘이 나니까 그 다음엔 담대함이 생깁니다. 뭐 달라진 건 없어요. 변화된 것은 그냥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봤을 뿐인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깨달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생겼어요. 내가 이렇게 낙심하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그 길로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내한테 내가 했던 말 다 취소한다. 그러니까 우리 사모는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 괜히 그런 말 하고 왜 괜히 혼자서 북치고 좌우치고 했냐는 듯이 뭐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저 혼자 막 불그락불그락 했다가 그냥 싹 가라앉았던 것뿐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원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다했어. 아, 내가 이제 소망이 없다. 내가 이제 이 학교는 소망이 없어. 내가 이 학교에서 더 이상 있지 말아야지. 그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 내가 이 직장에 소망이 없어. 이 직장에 정말 소망이 없다. 이제 내가 이 직장에서의 생명을 끊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 나라가 소망이 없다. 우리 민족 아주 그냥 아주 지긋지긋해. 이 대한민국이 아주 지긋지긋하다 해서 생명을 잃어버린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래 어딜 가나 우리 민족이야 어딜 가나 비록 우리 민족끼리 좀 다투기도 하지만 우리 민족끼리 서로 헐뜯기도 그래도 밖에 나가면 우리 민족이야 한국 사람을 보면 반갑고 한국의 이름으로 나가면 누구나 다 국가대표요 나가기만 하면 다 애국자가 돼. 그래 그래도 역시 이 전 세계에서 너무나 면적도 작고 뭐 볼품도 없지만 뭐 아시안게임은 늘 2등을 하고 올림픽에 나가면 뭐 10위 안에 들고 경제적으로나 뭐로나 예, EU, 유럽연합이 우리 나라 한 나라를 대상으로 그 유럽연합 전체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FTA를 하고
미국 그 큰 나라가 한국과 우리나라의 이 동맹은 정말 아주 형제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덩치는 작지만 중국도 우리나라를 함부로 할 수 없고 일본도 우리를 한번 먹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이런 나라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 때로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비리가 있고 문제가 있고 불편하게 하고 괴롭게 하지만 그래도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살고 그게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재능을 발휘하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다니는 학교가 비록 이런 면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면에서 저런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여기에 주신 것에는 주님의 뜻이 있어, 주님의 계획이 있어. 그러면 이제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왜 이 교회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빛을 보여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지요?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알 것 같아요. 왜? 왜 우리 김복수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왔는지? 왜 우리 강천희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왔는지? 왜 우리 허기선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왔는지, 왜 우리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왔는지 잘 몰라요. 사람들은, 오는 분들은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저는 있다 보면 알 것 같아요. 저도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온전한 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밝혀주려고 애를 씁니다. 당신에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밝혀주려고 해. 뭐 때로는 보지 않으려고 하고 결국은 뭐 나가기도 하지만 하여튼 그 의미를 밝혀주려고 해요. 그 의미를 깨달으면 하나님은 또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는 동안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또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지고 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런 은혜가 2010년에도 지금까지 넘쳤고 또 2011년에도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혹시 2011년, 2012년에는 사라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혹시 2013년에는 그때는 끝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혜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2015년에는 끝나지 않을까요? 그 저번에 서울 대공원에서 탈출한 곰이 있습니다. 말레이 곰이에요. 그래서 뭐 말레이 곰아 돌아다니지 말레이 뭐 그런 말도 앵커가 그런 말도 했다는데 그 말레이 곰의 수명이 몇 년인 줄 아세요? 30년이래요. 원래 수명이 30년이래. 근데 도망간 애가 이제 6년이니까 뭐 우리나라로 인간으로 따지면 3배씩 하면 한 18 정도 되겠죠. 90살로 친다면 생명이. 우리 인간은 몇 년일까요? 우리 인간은 뭐 길면 100년. 뭐 짧으면 뭐 90년, 80년. 화석 연료에도 한계가 있답니다. 석유가 언제 고갈되는 줄 아세요? 2050년. 2050년에 석유가 고갈된답니다. 고갈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석유가 무한한 게 아니랍니다. 2050년이면 석유가 고갈돼. 자, 매사에 모든 것에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도 끝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도 끝이 있지 않을까요? 모든 게 다 끝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다 끝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끝이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주의하시네. 우리 같이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3절 또 읽어봅니다. 만물이 그로 지은 바 네, 우리 4절, 5절을 받고 3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왜 그럴까요? 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도 원래 주님의 것이었고 그 주님의 것인 생명에 생명을 조금씩 더하여 주시는 것뿐입니다. 만물에 있는 모든 생명이 다 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주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개념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것은 다 피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다른 차원의 개념입니다. 영혼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있고 그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릴까 이것이 약해질까 이것이 흐려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1000년 전에도 동일했고 2000년 전에도 동일했고 3000년 전에도 동일했고 4000년 전에도 동일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1000년 후에도 동일하고 2000년 후에도 동일하고 3000년 후에도 동일하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이 생명 누려야 되겠습니다. 빛을 받을 때 식물이 자라지 않습니까? 식물이 파릇파릇하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 빛이 그 식물을 밝게 하며 그 빛을 살아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빛이 나며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이 더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빛을 가지고 이러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걸 한마디로 압축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때 사람들은 우리가 누군가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빛을 받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걱정 없이 넉넉하게 항상 변치 않는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목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6절, 7절, 8절 말씀에 세리요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빛 그 자체만 이 세상에 보여주시지 않고 왜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사람을 나타내셨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이란 한 사람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그 이름은 또 누굴까요? 그러면 바로 우리들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한 사람이 났으니 그 이름은 장로님, 그 이름은 집사님, 그 이름은 권사님. 그리고서 우리가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으며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요. 주님을 믿기 전에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신앙으로 되기까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엄마 아빠는 그렇게 살까? 그러나 이제 어느 순간 그것을 깨닫게 되면 아 내가 그러한 목적으로 태어났구나.
이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보며 다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함께 밥 먹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상하죠. 누군가 함께 밥을 먹을 때. 아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왜 나랑 밥 먹는데 왜 기도를 합니까? 아 저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믿게 만드는 것이에요. 누군가 함께 회식 자리를 했는데 술을 먹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술을 먹지 않나요? 우리 지금 다 같이 흥청망청 우리 회식하고 있는데 왜 술을 먹지 않나요? 아, 제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대학 때 어쩜 이렇게 술을 먹이려고 하는지. 아, 저는 교회 다니는데요. 걱정 마, 걱정 마. 나도 교회 다니. 그래서 먹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안 속았어요. 아니, 선배님이 교회 다니시는 건 다니시는 거고요.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술을 먹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서도 10분 휴식할 때 다 담배들을 피는 거예요. 근데 담배 안 피고 멀뚱하게 쉬고 있으니까 왜 담배를 안 피워? 왜 담배를? 그 좋은 담배를 왜 안 피워? 담배 피면 쉬어야지. 담배 피면 잠깐 담배 피러 나가겠습니다. 그럼 그래 갔다 와 갔다 와. 그럼 담배 피러 더 갔다 올 수 있어도 잠깐 쉬러 갔다 오겠습니다 하면 그건 안 돼. 담배 피러 10분 쉬는 거는 그 담배 한 개피가 이제 타들어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쉴 수가 있지만 그냥 쉬러 가는 건 1시간 두시고 2시간 두시니까 한두 끗도 없어서 못 보낸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손해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불평등하잖아요. 그래도 담배 안 펴. 왜 담배를 안 펴? 그 좋은 담배를. 참 좋은데. 아 저희가 지금 동행하고 있거든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 아니 그러면 주님이 담배보다 더 센가? 주님이 담배보다 더 위로가 되는가? 주님이 담배보다 더 기쁨이 되는가?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 왜 정직하게 살아? 조금 속이며 살지. 우리가 불의를 싫어할 때 왜 이렇게 불의를 싫어해? 그냥 불의를 받아들여 조금만 비겁하게 살면 돼. 왜 경건하게 살려고 해? 남들도 다 이렇게 전 범죄하고 저렇게 범죄하고 다 한테 그렇게 같이 하지 왜 그렇게 같이 살지 않으려고 해? 그럴 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의 빛이 되시거든요. 저의 생명이 되시거든요. 당신도 한번 주님을 믿어보십시오. 빛과 생명을 누리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교인들을 박해해도 초대교회가 융성하게 됐던 것은 초대교인들이 특이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 이 귀족층들 사이에서는 그 음란과 성에 대한 개방이 아주 만연해 있었는데 믿는 사람들은 유독 자기를 이렇게 깨끗하게 절제하며 경건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아니 즐기지 뭐 로마 시대 영화들 보면 뭐 얼마나 문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문란한지 모릅니다. 아 다 그러는데 왜 그래? 다 그러는데 얼마 전에 무슨 찜질방에 가보니까 찜질방에 남녀가 뒤에 엉켜 있는데 찜질방에서도 성의식은 똑 떨어져 있고 요즘 시대가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믿는 자매, 예수님 믿는 청년 얼마나 스스로를 깨끗하게, 얼마나 스스로를 정결하게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빛과 생명이 되신 주님을 나타낼 때 우리의 사는 목적이 의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살아요? 왜 살아요?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그게 목적은 아니라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게 하려 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증거하려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천막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어부로 하고, 어떤 사람은 농부로 하고, 보내심을 따라, 지으심을 따라, 재능에 따라 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주인,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은 팽겨쳐두고, 부인, 뭐 어부로 천막을 만들고 혹은 뭐 농사일을 하고 목축을 하고 그러한 일들을 주로 한다면 뭔가 잘못됐고요. 사도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지만 천막을 만드는데 그냥 너무 그냥 몰입이 돼서 내가 지금 할 일은 제가 나중에 하고요. 제가 일단 요 천막만 만들고요. 지금 아주 멋진 천막을 만들고 있는데 요 천막만 만들고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했으면 이상하지 않겠습니다. 이상하지 않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 그는 자기가 빛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의 빛은 내가 아니다. 내가 빛을 나타내는 게 아니다. 나는 그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빛을 증거하려고 하면 할 때마다 하면 할수록 우리가 같이 빛이 나게 되는 것이에요. 달이 밝은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달 자체는 전혀 빛이 없는데 그래도 밝은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의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빛을 드러내려고 하면 할수록 아버지로서 빛을 드러내고 어머니로서 빛을 드러내고 또 아들로서 빛을 드러내고 딸로서 빛을 드러내고 또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 또 이 시민으로 빛을 드러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빛이 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생명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10년도 어떻게 살아왔던지 이제 이 한 해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5일 후면 2010년도가 사라집니다. 아쉽지요. 아쉽습니다. 그러나 아쉬워할 것 없이 또 2011년도가 시작이 됩니다. 또 새로운 캘린더를 받고 또 새로운 계획을 짜며 1월의 일들을 우리가 또 계획할 것입니다. 그래도 해가 바뀌는 때 다시 한번 결심합시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우리가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빛이 아니라는 것을 이 세상의 빛은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그분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올해 우리가 나타내지 못한 빛 우리가 내년으로 넘겨서 내년에 우리가 그 빛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타내는 빛이 아니라 그 빛을 나타내려고 하면서 그 빛의 증거가 돼서 우리가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살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과 생명에 동참하시고 연합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빛으로 오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환하게 밝혀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게 하시는 자로 만들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것을 점차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들으면서 이제 정말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빛을 드러나야 될 때인 것을 우리가 연약했던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부족했던 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또 한 번 기회를 주실 때에 빛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다니는 자로 예수님을 믿는 자로 직분을 받은 자로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빛을 드러낼 때 주님께 기뻐하시는 빛, 주님께 영광이 되는 빛, 그러면서 우리 자신에게 평화가 되는 그 빛, 그 빛과 생명을 온전히 나타내고자 더욱 다짐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소망으로 2011년도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눈동자같이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면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찬송 322장입니다.